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3절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하시거나 앞에 나와 있는 저 TV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 긴 말씀이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다음 주 이제 수련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들 어떤 마음으로 제가 준비하셨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다들 기도하시면 준비하고 계시죠? 아멘. 아멘입니까? 자, 오늘 아침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 당한 것을 토대로 같이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 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또는 침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성령 세례를 함께 체험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에 이끌려? 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향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일 동안 이끌림을 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광야에 그 이끌림을 당한 것에 대한 뭔가 떠오르시는 것이 없으십니까? 아마 창세기를 즐겨 읽는 분이시라면은 단번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40년 동안이란 긴 세월 동안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밤이나 낮이나 돌보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광야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이들을 이곳에 이끄셔서 단련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그 일을 맡기기 전에는 항상 광야에서 단련시키셨습니다. 모세를 단련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을 엘리야를 침례 또는 세례 요한을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 광야라는 곳에서 훈련시킨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연단받은 이유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결국에는 한 가지 목적을 이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들이 이곳에서 쉽게 말해서 개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곳에 이끄셨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곳에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준비한 스크린을 보실까요? 사진. 네, 저곳은 이제 네게브에서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 저 지도 보시죠. 남쪽에 위치한 이제 지역입니다. 보시면은 저게 풀이 저렇게 있고 어떻게 아무것도 없죠. 다 모래밭, 돌밭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유대 광야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유대 광야 쪽에서 이 시험을 당하신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산세가 있고 지금은 우기기 때문에 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건기 때는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황량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이리와 늑대와 수많은 동물들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먹을 것도 아주 귀하고 마실 물조차 찾기 힘든 곳입니다. 사실 이곳에서 그냥 현대인들조차 그냥 뚝 떼어놓고 여기서 살아봐라 하면은 그냥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예전에는 더욱더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예로부터 이 광야에 내려오는 말 중에 무조건 오아시스를 들려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물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오아시스를 꼭 들려서 물을 챙겨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오아시스 주변에 뭐가 많냐면은 해골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물을 찾아가다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너무 힘드니까 그 도착에 다다랐을 때쯤에 생명을 이제 포기하고 죽는 일이 엄청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곳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이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저 생활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금식기도 어떻게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금식기도를 하기로 맘먹으면 어떻게 그 순간부터 배고파요. 그리고 뭔가 힘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하루조차 금식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곳에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사실 그냥 40일 동안 그냥 금식하는 기도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데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서 죽으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한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반복적인 예배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벤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번 주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수련회를 놓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이제 금식 기도하라고 이렇게 마음 주셨습니다. 아무한테도 안 알렸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저 혼자 다짐하고 아 그래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나라도 먼저 기도하자. 그리고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잊고 수련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요? 우리가 같이 이것을 모두 놓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의 마음이 많이 무거울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시험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통과할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다시 해볼게요. 시험을 통과할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모든 시험이 이제 광야로 들어간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광야에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친 환경과 40일 동안의 금식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엄청 고통에 시달리셨고 이제 힘들고 배고프시고 가장 극에 달했을 때 이때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 가지 달콤한 말로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 명칭으로는 광야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유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라. 우리가 알잖아요. 금식하면은 우리가 단 한 끼도 안 먹으면은 배고프고 굶주린데 무려 40일 동안 그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수많은 돌들을 놓고 빵이 돼서 먹어보라고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능력이 없어서 이 돌들에게 명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험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마음으로 내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부추긴 것입니다. 즉 눈앞에 놓여진 수많은 유혹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성경의 기자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떡을 위해, 빵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 육체에 가져다주는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세상의 것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양식만을 채우는 것이 아닌 바로 영적인 양식을 채우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후에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에게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또다시 예수를 유혹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줄게. 네가 원하면 다 이야기해. 대신 나한테 절만 하렴. 예수님께 절한 대신에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위를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속삭임은 우리한테도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뭐하러 나가? 우리가 뭐 말씀 재미없잖아요. 찍어 죽겠는데. 또 헌금을 왜 해? 이 돈이면 내가 어떻게 뭐 애플워치를 살 수 있고 내가 먹을 것도 살 수 있는데 다 때려치고 뭐 그냥 교회 나오지 말고 신앙생활 뭐하러 할 것이냐는 그런 달콤한 말들로 우리를 속삭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은 우리에게 금은보화를 보여주고 권력을 지어주고 온갖 영화로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 경배 드리는 것이 더 값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가 가져다 주는 것보다 아버지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이것으로 안 되자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간교하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제 친구 전도사인 중에 지금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가위에 눌렸다고 합니다. 근데 가위에 눌렸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이렇게 뭐 시퍼런 게 뭔가 둥둥 떠다닌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귀신을 보거나 무서운 영적 체험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기 오시면 이게 자기도 그게 떠올라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앞에 있던 그 알 수 없는 그게 뭐라 하냐면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잘 못해 거꾸로 이게 막 하면서 자기가 놀라대요. 그러면서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내가 이 정도 안 돼도 네가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이것처럼 이 사탄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말씀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사탄이 말한 이 인용은 사실 시편 91편을 인용한 것인데, 이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의 먼저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게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을 이 사탄이 예수님을 가리켜 인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말한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성전에서 제일 꼭대기, 그렇죠?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수많은 백성들, 왕부터 제사장들이 다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을 때 어떻게 무사히 도착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 기적이 일어났구나, 아,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고나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순한 눈앞에 누려진 기적만을 보았을 것입니다. 무사히 뛰어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믿고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 자신에게 가져다 줄 이익과 명성을 위해 예수님을 드높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모두 대답하시고 이 사탄의 계획은 실패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한가운데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듯이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에도 수많은 유혹들,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이 캠프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들로 인해 또 친구와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 어쩌면 또 예배 자체를 놓고 우리를 공격하고 또 위협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가 주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같이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일에 성령님이 동행해야 한다. 한번 더 해볼까요? 모든 일에 성령님이 동행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과 힘으로 이 광야에 들어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에 이끌려 이 광야로 들어갔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탄의 모든 계략과 음모를 다 이기시고 4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기 두 말씀의 핵심 바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신 후에 갈릴리로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회당으로 들어가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성령이 이끌려 말씀을 선포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보이지 않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전파하게 하고 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신 후에 그 이후의 행적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아픈 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부와 어린이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이었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능력들이 예수님의 능력 스스로 하신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지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전파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되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련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 혼자 원맨쇼를 할 수도 있고 저의 즐거움에 따라 제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이것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없이 저 혼자 제 힘으로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제가 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같이 이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제가 한창 이제 바쁠 때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수많은 이제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이제 적을 때는 5명을 데리고 진행하기도 했고 또 많을 때는 한 2-300명의 저는 그리고 어쨌든 수천 명의 그런 학생들 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정말 바쁠 때는 이제 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련회하고 일주일 쉬고 개학을 해요. 이렇게 좀 바쁜 일상을 이렇게 살기도 했었는데 이제 어떤 때는 이제 해외 선교를 가기도 하고 이제 어떤 때는 또 다른 좀 어려운 친구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음을 전파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를 준비한 수련회와 준비하지 않는 수련회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준비하지 않고 수련회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시간들만큼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주고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제가 섬기는 캠프 중 하나를 이제 한 사모님과 나눈 교제의 그 이야기를 나눈 뒤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이 캠프가 보통 이제 2박 3일로 진행돼요. 네, 보통 캠프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이튿날 마지막 밤이 제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때 이제 1박 2일 동안 어떻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 마지막 날 밤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이들이 이제 듣고 되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캠프를 이제 레크레이션과 이런 거 진행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고 이제 저녁 그때 예배가 8시 시작이었어요. 이제 잠깐의 1시간 정도 이제 쉬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저녁 시간이 돼도 이렇게 성전에서 그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가서 밥을 먹고 왜냐면은 기도회가 새벽 2시까지예요.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니까 되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밥을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제 그런 힘든 걸 아니까 기도하신 분들 다가왔어요. 근데 그날 말씀을 선포하는 사모님이셨는데 이제 사모님께 이제 식사하러 가시지 않게 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죽수더라. 내가 기도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은 사탄마귀가 언제 우리 목사님을 공격할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깜빡하고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았대요. 근데 그날 따라 말씀이 사모님인데 이건 아니다 싶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이후로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선포하기에 얼마나 기도를 준비했는가. 아, 내가 얼마나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다시 후회하고 반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 이제 분명하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듯이 우리도 이 상황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준비할 때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내 옆 사람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함께 나눌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실 성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그 수많은 시험을 이겨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가 수련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고 진실된 종으로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주의 이웃까지 같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예물을 허튼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쓰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속기를 기억하시옵소서. 각 사업장 위에 각 직업 위에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준비하는 손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주여 주여.